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미 의회에서 연설하기로 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미국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은 불행한 것일 뿐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행정부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스라엘 국가 지도자를 초청한 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더라도 만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은 이스라엘 총선거를 2주 앞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블루주의 반군의 공격이 이틀 연속 크게 줄었다고 우크라이나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그러나 동부 지역에서 아직 휴전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따르면 친러 반군은 최근 하루 새 정부가 장악한 주요 지역과 목표물을 겨냥해 19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24일 친러 반군 측은 전투 지역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러나 반군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무기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협정을 지키겠지만 교전을 재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들이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지만 어느 쪽이 휴전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중국 법원이 최근 공산당 고위 관리를 비판한 작가 황조릉에 대해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81살인 황조릉은 25일 그의 고향인 수천성 청두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 사업체를 운영한 혐의가 추가돼 $4,800의 벌금형 처분도 받았습니다. 태류라는 필명으로 과거로부터의 작은 상처들이라는 잡지 편집장을 맡아온 황조릉은 공산당 선전 담당인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일부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재개했다가 지난해 9월 체포됐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당초 황조릉에게 사회 교란과 분쟁 유발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통상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하는 모호한 혐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최악의 겨울 폭풍이 강타해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수도 카불 북쪽 산악 지역인 판즈시르주에 겨울 폭풍이 몰아쳐 큰 인명피해가 났고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흐만 카빌이 판즈시르 주지사 대행은 25일 루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30년 새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린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앙정부가 생필품과 식량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최근 건조한 겨울 날씨가 계속된 뒤 이 같은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 FTA에 가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 발효 즉시 특세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과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의료기기 부품 등을 개방하고 철강업종에서는 냉연 강판과 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전동기와 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세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손가방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세방용품에 대해 2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앨 계획입니다. 쟁점이 됐던 농수산 분야에서는 한국이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와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슬람 전통의상인 히잡을 착용하던 여성 직원이 의류 매장에서 해고된 것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1차 심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17살이었던 사만다 엘라우프 양은 미국 남서부 오클라호마 툴사 지역의 유명 의류 판매 업체인 에버크럼비 앤 피치 매장에 취입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There are still no independent newspapers, n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미국의 6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강력한 핵실험을 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25일 전 세계 160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특히 북한의 경우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고 수용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고문, 휴식이나 식량을 박탈당한 장시간 강제 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부의 무기나 아래 식음료나 의류 자판 같은 민간 경제가 계속 확장됐다며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still no independent newspapers, n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political parties.
북한에는 여전히 독립적인 언론이 없고 시민단체도 없으며 정당도 없다는 겁니다. 팡 조사관은 또 북한에서는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없으며 당국이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팡 조사관은 지난 2013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의 수가 2012년과 비교해 줄었고 국경에서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한 전파 방해 장치 등 감시 기술이 강화돼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어 북한에서는 어떤 종교 행위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북한 주민이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종교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도 심각하다면서 최근 통계에 의하면 5살 미만 아동의 4분의 1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팡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ncluding opening its doors t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s.
북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문을 열고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방조사관은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과 이동, 정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 2년간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4년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폭력에 노출된 재앙의 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나 무장단체 공격이나 분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무력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25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2016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서면 답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심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14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중심축 정책에 기반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아시아 강국들과 관계를 강화했으며 태국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 인권 보호 노력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과 종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이웃나라들의 권리와 우려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란과의 핵협상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미국의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속적인 대북 압박 의지와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지만 대화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respond to the Japanese. 성김 대표는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난달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밝힌 단호한 대북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시각, 또 양자, 다자 압박을 통해 북한의 파괴적 정책 결정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 역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의 국제 규범과 의무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만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벗어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반복된 지적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기회가 열려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등을 전제로 북한의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미국, 한국, 일본 간 동맹관계를 북핵 6자 외교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무엇보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가 두 나라는 물론 미국과 영내 이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김 대표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직결된 한일 관계 향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두 나라가 인적 교류 강화 등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 나라가 6자회담 재개 앞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공감하고 이런 뜻을 북한 측에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 사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들이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육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지난 1월 미한일 3자 협의에 이어 이달 초 한중협의 그리고 이번 한러협의를 통해 5개 나라 사이에 공감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육자회담 재개 방안에 의견이 수렴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공통된 인식을 적절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이런 5개국의 공통된 입장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공통된 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육자회담 본 협상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5개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탐색적 대화를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탐색적 대화 방안은 육자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진정성이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한 타협안으로 해석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런 타협안이 그동안 5개국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비핵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협의를 벌여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회담 뒤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며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5개국의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그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 고집 때문에 북한의 우방국은 더 이상 없고 이 5자가 공조를 해서 북한에 아주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도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다시 한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스스로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법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25일 한국의 뉴스 전문 유선 방송인 YTN에 출연해 올 들어 두 달 새 육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육자회담 재개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측의 구상인 코리안 포뮬러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본격적인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보여야 할 진정성에 대해선 수위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일단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로부터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짚어보고 남북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 내에서는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영어로 표현하면 not so bad,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워밍업 준비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 대방론, 통일 준비위원회 구성 등 여러 예비적인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3년 차를 맞이해서 성과를 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 4년 차에 성과를 낸다면 전반 1년 차, 2년 차가 굉장히 그 내실 있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만약 이 후반부의 기간에 성과가 여의치 못하면 지난 2년 동안 준비 기간이 부실했다라는 그래서 이 전반부의 판단은 후반부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가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뭐 남쪽에 원이 있을 수 있고 북쪽에 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북쪽의 원인은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 지도자가 취임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내정을 뭐 적극적으로 다루는 바람에 이 남북 관계의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추진을 하기에 어려웠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3년 동안에 다지는 동안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 북미 관계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남쪽과의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부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 젊은 지도자를 상대로 본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상해서 설명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남북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주파수가 서로 맞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엇박자를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남북이 만나서 본격적인 어떤 경기,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이 한국의 그 삿바 싸움이라는 씨름하기 전에 이 삿바를 어떻게 줄 것인지 가지고 신경전을 너무 많이 벌이는 바람에 지난 2년 동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는 이 원칙만 고수하고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떤 점에서 이 같은 비판이 나온 것일까요?
예, 뭐 초반부에 임기 첫해 둘째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남북 간의 신뢰를 축적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측이 신뢰를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오이사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남북 간의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너무 현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 발자국 내딛지를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정부가 통일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강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일 대방론, 통일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통일에 대해서 차츰 잊어버렸다. 그래서 많이 망각된 것을 깨우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잭팟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북한에게는 다소간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붕괴해 갖고 흡수통이라는 뭐 그런 것으로 북한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작년 3월에는 드레스덴,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동독이 붕괴하는 서독의 흡수통일의 현장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함으로써 남측이 북측을 흡수통일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오해를 함으로써 이 불필요하게 남북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렇지만은 이 통일 정책, 남측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줄곧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은 지난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진보정부 하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다소간의 실리를 챙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또 5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그것이 잘 풀어지질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기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북측에서는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대가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작년 첫 해에 약간의 그 탐색전을 벌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작년 구정 이후에는 한 번 했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북한 북한의 아시안 게임 뭐 7위를 기념해서 3인방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단순히 이제 회담의 그침으로서 이제 성과를 아직 도출하고 있지 않은데 뭐 앞으로 3년 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위급 대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가 했는데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당위성의 문제, 슈드, 영어의 슈드를 단어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현장의 휘저빌리티, 실현 가능성,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인도적 문제는 조금 당위성의 문제로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북한의 영유아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주는 인도적 지원은 당위성의 문제로 문제를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에서 가능한 북한과 접점을 뭐 찾는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죠. 다만 남북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득을 취하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서는 풀기가 어렵고 모두가 윈윈하는 넌제로섬 게임 형식으로 접근이 돼야지만 일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올해 지나면. 그렇다면 이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뭐 내년 2016년은 이제 한국의 4월 달에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네.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선거 전국이라 정부가 남북 관계를 추진하는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년이 분당 광복 70주년으로 남북 양측이 뭔가 만나야 될 시점에 왔는데 서로 동상이몽이 좀 강하다. 그래서 광복 70주년 행사를 뭐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제안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오는 이제 5월 9일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가 전승 70주년 행사를 합니다.
네.
뭐 김정은이 지금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의 지금 참석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또 국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남북이 한 6.15 공동선언에서 8.15 사이에 뭐 또 접점을 찾을 기대를 좀 하고 정부도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로부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북관계 관계 전망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도입 계획이란 표현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의 확인 질문에 도입은 구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도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자체 반입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4차 핵실험 전망이 불거지면서 그 규모와 폭발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핵실험을 할 거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위력과 규모가 지난 세 차례 실험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평양시 용덕동의 고폭 실험장에서 고폭발력과 소형화 기술 축적을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2006년 10월 1차 실험이 규모 3.9, 위력은 1킬로톤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5월 2차 때는 규모 4.5, 위력은 3에서 4킬로톤이었으며 2013년 2월 3차 때는 규모 4.9, 위력은 6에서 7킬로톤으로 평가됐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북한의 지난 3차 핵실험 당시 관측된 지진파 수치가 상당했다면서 이미 북한의 핵폭파 능력은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차 핵실험의 그 지진파가 4.9에서 5.1이었거든요. 지진파를 근거로 봤을 때 최저 20킬로톤, 5.1로 봤을 때는 40킬로톤까지 나오는 것이 과학적인 자료입니다.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히로시마가 16킬로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핵무기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차 핵실험에 그 정도 위력을 또 테스트를 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4차 핵실험은 굉장히 강력한 폭발 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신 대표는 하지만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했다고 하기엔 아직 관련 기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 창건일에 핵무기를 김일성 광장에 드러내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에 당 창건 노동당 창당 70주년, 그때 이제 평양에서 육해공군, 노농조기군, 뭐 인민 내목군 열병식을 지금 벌써부터 슬슬 준비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핵무기를 뭐 KN-08에 실어서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는, 그게 가장 휘날레라고 볼 때 5월 모스크바 방문이 있으니까 상반년도보다는 하반기에는 할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북한의 지난 1차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동쪽 갱도에서, 2차와 3차 실험은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특이한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대한 6대 위협 중 하나라고 워싱턴의 유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24일 공개한 2015 미국 군사력 목록에서 북한을 미국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위험 요소로 지목된 대상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테러리즘입니다. 재단은 특히 5단계로 분류한 위협 행동 지수에서 북한을 최대 위협 다음 단계인 공격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위협 능력에 대해서는 강경한 위협과 위협 가증 다음 단계인 위협 가능한 전력으로 분류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위협 능력과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에서 북한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 가중과 높은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재단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공세적인 군사력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으론 핵무기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남북한 간 재래식 전쟁은 국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단은 미 당국자들의 발언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이를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이 현재 800기의 단거리용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인 노동미사일 300기, 그리고 이보다 사정 길이가 긴 무수단 미사일을 5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비교해 무기 규모가 적고 미사일 운반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지만 덜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게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은 북한의 사이버 요원이 2년 전 3,000명에서 6,000명으로 현재 늘었으며 국내보다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단은 미군의 아시아 내 작전 환경에 대해 중간 정도인 온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환경과 미군의 준비 태세, 기반 시설은 적합한 상황이고 동맹의 상황은 우호적인 상태라고 재단은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국의 납북자 가족 송환에 과거 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5.24 제재 조치를 비롯해 남북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인도적 문제부터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이루려면 금강산 관광이나 실질적 남북교류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총리는 다만 금강산 관광은 신변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북한도 올해 들어 첫 번째 황사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황사 때문에 남북한이 모두 고생했는데요. 이번 황사는 상당히 강력했죠?
그렇습니다. 겨울 황사로는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황사가 심했던 지난 23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평균치의 24배나 됐습니다.
네.
황사 계기 관측을 시작한 2002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겨울 황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특보가 발령됐었습니다.
네, 북한은 어땠습니까?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들어 첫 황사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서해안 대부분 지역과 또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일부에서 황사 현상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번 황사는 농도가 매우 세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황사가 보통 봄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겨울 황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20일 몽골 남부 고비 사막과 또 중국 북부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을 해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덮쳤는데요.
네.
이렇게 겨울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이번이 27번째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서 봄과 여름이 더 일찍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황사 발생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황사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나는 흙먼지입니다.
네.
이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은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네.
그때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은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보통 발원지에서 하루 이틀 정도면은 한반도에 도착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황사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주 강력한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다음 황사는 언제쯤 발생할 걸로 보이나요?
현재로서는 한반도 주변의 남동 또 남서 기류가 주로 나타나면서 황사가 발생을 해도 한반도까지 덮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국기상청은 올 봄철 황사 발생일수는 닷새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이번처럼 강력한 황사가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뒤로는 주로 남풍이 불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하더라도 한국까지 날아오지 않고 중국 안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기류가 갑자기 바뀌면은 언제든 봄철 황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황사가 한 번 불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사로 인해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 큰 문제입니다.
네.
미세한 먼지가 눈과 코 또 입으로 들어가서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황사에 묻어있는 오염물질도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네.
황사는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날아오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함께 가져오는데요. 특히 중국 동부 공업지대를 통과하는 이른바 오염황사가 큰 문제입니다. 납과 비소 또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황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급적 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약자나 환자는 특히 집안에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래도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은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써서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소금물로 코와 입 안을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손발은 물론이고요. 또 미세먼지가 침투하기 쉬운 머리카락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네.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셔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 해조류와 마늘도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황사 현상과 대비책에 대해서 김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채택한 송유관 건설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고요.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었습니다.
네,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 뭔가요?
네, 키스톤 송유관은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송유관인데요. 저희가 과거 몇 차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생산한 원유를 미국 중소부를 거쳐 미국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만의 정유시설까지 보내는 송유관입니다.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에 83만 배럴의 석유를 나를 수 있는데요. 미국 석유업계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이를 추진해왔지만 환경운동가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지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1, 2차 키스톤 송유관은 이미 건설이 끝나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송유관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중부 일리노이주까지 이어지고요. 또 네브라스카주에서 오클라호마주까지 연결하는 2차 송유관도 이미 건설된 상태입니다.
네.
새로 추진되는 키스톤 송유관은 관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원유를 운반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기존 송유관은 미국을 지나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캐나다 영토로 넓게 우회했다면 새 송유관은 미국 중소부를 거쳐서 직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거리도 짧아지고 비용도 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만의 정유시설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캐나다에서 생산한 석유를 미국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도 더욱 용이해집니다.
네, 그런데 키스톤 송유관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송유관 건설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 또 불안한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웃나라 캐나다에서 원유를 들여오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지형에서는 송유관 건설이 석유업자들에게는 좋겠지만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대한 국무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키스톤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행정부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건설을 승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키스톤 건설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한 기자회견에서 송유관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한시적인데 반해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일반 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며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에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표결에서 3분지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공화당 하원에서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에 찬성 270대 반대 152표로 통과됐고요. 지난달 상원에서도 62대 36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이 표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아직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만큼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의회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즉각 비난했는데요.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 송유관 건설 법안을 거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극단적인 환경론자들보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편에 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공화당은 일단 3분지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서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석유업계에서도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추진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연례 인권보고서 내용 알아보죠.
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인권단체인데요. 지난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야만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재앙적인 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나 무장단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제사회의 대응도 비효율적이고 부끄러운 수준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세계 여러 곳에서 폭력 사태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죠.
그렇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사태, 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폭력 사태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고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난민 수가 5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정말 심각하네요.
네,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시리아 사태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해 유럽연합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4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이 중 15만 명만 유럽연합 국가에 정착했고요. 유럽으로 가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다 사고 등으로 바다에 빠져 죽은 난민도 3,40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도 난민 보호에 실패했다며 부유한 국가들이 난민 보호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사실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민간인 보호보다 자국의 이익이나 지정학적 이익을 더욱 추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거부로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포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중동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전쟁 범죄에도 언급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160개국 중 35개국에서 무장세력의 폭력이 있었다면서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리비아 등으로도 세력을 넓히고 있는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부상은 지난해 특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말씀하신 대로 ISIL이 학살과 납치 그리고 소수계를 겨냥한 공격 등 점령 지역에서 광범위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슬람 수니파 단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같은 수니파라도 자신들의 반대하는 세력은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납치해 성노예 삼은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 국경 통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국경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탈출하는 주민의 수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트는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표현의 자유, 또 종교 탄압 등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내용도 있죠?
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2년간 인권사항이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된 점 등을 꼽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어떤 권고를 하고 있나요?
각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위해 충분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샬릴 세티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인권 전망이 어둡지만 해결 방안도 있다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 올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았는데요. 중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네요.
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문제, 즉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자 일본은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주변에 더욱 알리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흑내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올해와 같은 특수한 해에 정확한 인식을 하고 역사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시아의 이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번 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네, 일본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더 분명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의 최근 지적에 대해 일본의 바른 자세를 확실하게 알려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 일본 정부에서 나온 담화를 계승하겠다며 말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떤 표현을 담을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또 주변국들이 지적하는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개인 자격의 참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많다고요.
네. 최근 일본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반성과 사죄란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또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등 정치인들도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 과거에 대한 반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는 인식도 높았는데요. 별도의 여론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영어 약자로 FTA라고 하는데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25일 가 서명됐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게 됐는데요. 현재 한국과 중국 간 무역량은 연간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관세를 낮춰서 자국의 시장을 상대방에게 개방하는 건데요. 핵심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과 중국은 현재 수천 가지 품목의 제품을 서로 수출, 수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91%를, 그리고 한국은 92%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20년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농민 보호를 위해 쌀,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요?
네, 이번 협정에서는 북한의 그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의 제품은 모두 한국산으로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특혜 관세를 받아서 수출이 한결 잘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가서명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은 겁니까?
네, 한국과 중국은 이제 올 상반기 중에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 정식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을 거치면 협정이 정식 발효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는데요. 북부 산간에는 오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15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25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0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2도 예상합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영상 5도 예상합니다. 원산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청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에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후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결 1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 줄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해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26일 워싱턴 뉴스 광장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틴틴클럽, ABC 민주주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아침 방송은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를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 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는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 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 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렬한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